오늘 잠언 25번째 이제 강의를 하는 날입니다. 저도 잠언을 강의하리라고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제 하다 보니까 벌써 24번을 강의했고 오늘은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한 성경적 비결 이런 제목으로 잠언 25번째 이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30장 오늘 이제 잠언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포함해서 아마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이제 더 강의하면 이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끝나고 나서는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 은사운동이라고 하는 이 마귀의 작품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다 걸려 넘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나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지금 한참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메인 아이디어로프는 전도서가 있어요. 여기 역시 맥스 앤더스 목사님이 이렇게 편집을 하신 건데 그래서 전도서가 몇 번 안 되면은 먼저 전도서를 할지도 모릅니다. 일단 시가스를 끝내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 전도서나 아니면 오순절 은사운동 바로 알기 둘 중 안에 하나를 가지고 연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잠언에는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혜는 인생을 살아가는 기술이고 명철은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럴 때마다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력을 이야기할 때 understanding, 이 이해력, 명철 이런 말로 이제 잠언에서 많은 그런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특별히 인생의 그 지혜, 그 다음에 분별력 이걸 얻기 위해서 솔로몬이 잠언 5장, 6장에서 특별히 두 장을 할애해서 음행을 하면 안 된다. 정욕에 빠지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했습니다. 누구나 다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아이들 다 학교 이제 다닙니다. 이 세상 사람 가운데 평안한 삶을 싫다고 마다할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잠언 끝부분 여기 이제 가면은 30장에 야게 아들 아굴이라고 한 사람이 세상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인간들 사이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일들과 그다음에 짐승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종합 정리하면서 어떤 사람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33절에 걸쳐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걸 그냥 읽으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왜 이게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 맥스 앤더스 목사님이 제목을 30장의 제목을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한 성경적 비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적고 30장을 그런 방향에서 쭉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맥스 앤더스 목사님이 이제 강의한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30장을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앞뒤 문맥 또 잠언의 전체적인 이와 같은 그 문맥을 이렇게 두고 보고 또 특별히 30장이 31장 바로 전에 잠언을 마무리하는 이와 같은 장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 아마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잠언 30장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한 성경적 비결 이런 제목을 가지고 30장 말씀을 강의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제 좋은 예화가 나옵니다. 부유한 집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싫다고 반항하고 집을 떠나서 탕자처럼 방황하다가 가족들로부터 이제 떨어졌던 한 중년 남성의 그 이야기를 챕맨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예화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뜻대로 살면 모든 것이 이제 잘 될 줄 알아서 부모 곁을 떠나서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나오니까 돈이 이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가난뱅이가 되고 또 절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선을 받아가면서 구걸하는 그런 삶을 사는 불쌍한 사람으로 이제 전락해 버리게 됐어요. 나이가 이제 들게 됐습니다. 뭐 한 40 이렇게 이제 들게 됐을 때 그에게 일어난 일이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났다고 이렇게 이제 예화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노숙자로 전락해서 우리 요새 노숙자들 보시면은 대개 전철역이나 서울역 같은 이런 그 역 대합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누워있고 이제 이런 걸 보시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걸 홈리스라고 얘기해요. 집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홈리스 이제 피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펜실베니아 역에서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겨울에 난방이 되고 뭐 이런 거 찾고 보니까 역분이 없어서 역에서 이제 지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구걸하면서 그러면서 겨우 이제 삶을 연명해 나가고 있었어요. 이런 동안에 어떤 사람이 이제 지나가길래 그 사람에게 이제 도움을 구했습니다. 선생님, 좀 한 푼만 적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미국 사람들 같으면 5센트 니켈이라고 하거든. 니클을 달라든지 10센트면 다임을 달라든지 25센트 뭐 쿼터 이런 그 동전이라도 하나 주시면 제가 물이라도 사 먹고 뭐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 적선을 이제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얼굴 들어서 자기가 지금 구걸하고 있는 그 대상의 얼굴을 봤더니 너무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누구냐? 자기 아버지였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 지금 돈 몇 푼만, 뭐 몇 센트만 달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갖고 아버지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거지로 주는 이 사람을 끌어안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오, 아들아, 마침 내가 너를 찾았구나. 찾았어. 그러면서 뭘 몇 센트를 적선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내 건데.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거지가 된 이 사람이 이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저는 길에서 이렇게 구걸하고 사는 홈리스, 말 그대로 노숙자였습니다. 그저 몇 센트, 5센트, 10센트, 25센트 이런 동전을 얻으려고 여러 사람들이 구걸하다가 결국은 아버지에게 구걸하는 그런 신세가 이제 됐습니다. 18년 동안 아버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주려고 18년 동안 나를 찾아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녔습니다. 정말 어느 면에서 굉장히 이제 감동적인 그런 그 이야기잖아요. 자, 여기 이제 맥샌더스가 이런 예화를 들면서 우리에게 이제 주려고 하는 교훈이 뭐냐. 혹시 우리도 이런 사람과 같지 않, 이 사람과 같은 이런 사람이 아니냐.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지금도 그냥 계속해서 구걸하고 있다는 거죠. 몇 센트만 주십시오. 몇 센트만 주십시오. 근데 사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예비하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건 몇 센트밖에 안 되는 그걸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고 바로 이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 무언가를 상속하는데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할 이와 같은 재산이다. 또 동시에 아들은 아버지의 품성을 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베드로후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팔테이크한다는 거야. 참여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처럼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거의 유사하게 영원 무궁토록 죄를 모르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존재들이 이제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깨닫지 못하고 단지 몇 센트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걸한 그 아들과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많은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거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맥샌더스가 이제 그런 예를 이제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주시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는 지혜와 그 다음에 분별력, 명철이라고 하는 그런 분별력을 이제 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잠언 30장을 우리가 이제 읽었습니다. 이 안에 이제 33절이 이제 나와 있는데 가서 보시면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고 한 사람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 잠언의 말씀을 대언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 솔로몬이 지은 이와 같은 잠언이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야게 아들 아굴이라고 한 사람이, 또 우리가 알지 못한 이디엘이 누군지 우갈이 누군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를 이제 가서 보시면은 정말 이 야게 아들 아굴이라고 한 사람이 인생, 또 사람이 사는 거, 그 다음에 짐승들이 사는 이런 세상, 우주공간에 있는 모든 창조세상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정확한 관찰을 했구나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관찰을 했구나. 자, 그럼 이런 정확한 관찰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게 잠언이 총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럼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서 인생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세상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그 다음에 분별력이 나온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잠언 30장을 통해서 오늘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여기 30장 1절에 가서 보면 야게의 아들 아굴의 말씀들 곧 대언이라. 그 사람이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아굴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고용하는 자 아니면 끌어모으는 자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아굴의 정체가 무엇일까 하고 연구를 많이 했지만 실제로 성경이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100% 내가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말인지 아닙니다. 심지어 그 다음에 이디엘과 우갈도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측하기에 아마도 여기 나와 있는 아굴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 이 열왕기상에 가서 보면 4장 30에서 31절에 솔로몬과 그 다음에 솔로몬 외에 에돔이라든지 이방의 여러 나라에 살던 그런 그 지혜자들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 아굴이라고 한 사람도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에 속한 아주 지혜로운, 지금식으로 가면 현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아굴은 자연세계를 연구했어요. 또 인간이 사는 그런 삶과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이제 연구했어요. 그래서 많이 연구한 끝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인 끝에 아굴이 내린 결론이 뭐냐, 하나님만이 우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해도 그거는 그냥 일부, 코끼리가 이렇게 있는데 코끼리에 다 일부만 만지는 거예요. 이렇게 일부만 만지고 전체 코끼리 얘기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굴이라고 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심지어 짐승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여긴 또 언급되어 있지만 이렇게 하늘에 온 우주 공간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온 우주가 존재하는 그런 의미, 인간이 존재하는 그런 의미를 다 알고 계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비밀,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는 이런 신비로운 일을 하나님만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인간을 겸손하게 만든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면은 지혜로운 말씀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말씀들을 대해야 되냐. 하나님만이 이 모든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결론을 얻으면은 그러면 잠언 전체를 배운 것에 그 효과를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자, 먼저 30장 1절에서 이제 9절은 아굴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겸손하게 하늘을 우러러 본 거예요. 하늘 이렇게 다 우러러 보고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린 게 1절에서 이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는 뭐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 특히 철학자, 사상가 이런 사람들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아니면 또 뭐 신이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이해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인간 사회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이런 것들을 열심히 이제 연구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 그분을 빼고는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참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거, 이게 바로 진리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 뭐라 그럴까, 지름길이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30장 1절, 30장은 말씀드린 대로 잠언 다른 부분하고는 굉장히 좀 많이 다릅니다. 내용이 여기서 다소 구별되는 그런 주제를 이제 다루고 있어서 앤더슨의 이제 표현에 따르면은 부록과 비슷한 게 아니냐. 29장까지는 솔로몬이 지은 그런 잠언들, 또 그것들 가운데 나중에 히스기야 사람들이 베껴 쓴 거,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일관성 있는 그와 같은 그 이야기들을 하는데, 잠언 30장은 주제가 조금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부록과 같은 건데, 이 부록과 같은 거에 이제 첫 번째 구절이, 아, 이게 30장에 이제 서론을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자, 30장 2절에서 4절 가서 보니까, 아, 이 아굴이라고 한 사람이 자기와 하나님을 어떻게 비교하는가. 이게 이제 여기 나와 있어요. 2절에, 참으로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짐승 같아서 내게는 사람의 명철이 있지 아니하다. 나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짐승처럼 그런 존재다. 나는 지혜도 배우지 못하였고 내게는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도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거 가서 이거 보시면은 잠언이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를 모아놓은 게 잠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아굴이 어느 면에서 난 지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분별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잠언을 기록했는데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거는 인간 사회의 모든 걸 다 살펴보고 결론을 내린 거고, 또 짐승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니까 이 사람이 진짜 지혜가 없구나, 진짜 이 사람이 분별력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면에서 반어법에 이와 같은 그 용례를 띄고 있다, 이 구절이. 또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 4절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4절, 누가 하늘에 오르셨느냐, 혹은 내려가셨느냐, 누가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 모으셨느냐, 누가 물을 옷에 싸셨느냐, 누가 땅의 모든 끝들을 굳게 세우셨느냐, 내가 말할 수 있거든 말해봐라. 이런 차원에서 자기는 지식도 없고 분별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게 다 누구예요? 하늘에 오르신 분, 홀로 내려가신 분,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 싸시는 분, 그렇죠? 물을 옷에 싸시는 분, 땅의 모든 끝들을 굳게 세우시는 분, 누구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끝에 가서 보면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여기 이름이라고 나왔으니까 아, 그 여호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은 인격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격체.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무슨 이름이 나오면, 아, 저 사람 이름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떤 그 이름이 나오면은 그 사람 전체 인격체를 이야기하는 거다. 사도행전에도 가서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었던 사람을 고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고쳤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죠? 그러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곧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 뭐 이런 그런 이름이 나오면은 그런 전 인격체를 이야기하는 거다. 자, 그러면 그분은 누구고 그분의 아들은 누구냐, 지금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나는 지식이 없고, 그런 차원에서 나는 분별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리고 이렇게 이제 해서, 그래서 알아낸 게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러니까 나는 나를 신뢰하지 않겠다는 의미야. 난 지식도 없다. 나는 분별력도 없다.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워낙 강력하시고 하나님이 워낙 지혜롭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여호와다 뭐 이렇게 밝힌 게 아니라 성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곧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그 다음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지 알 수가 없어. 5절에 Every word of God is pure.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각각의 말씀. 여기 every, 우리말은 이게 참 번역이 안 돼요. Every 그러면 every 그러면 각각이란 뜻인데 하나님의 각각의 말씀 이게 얘기가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거기다 every word that proceeds out of the mouth of God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every word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every word 모든 각각의 단어가 퓨어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자다. 지금 아굴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평안한 삶을 누리길 원하느냐. 오늘 제목이 평안한 삶을 누리는 성경적인 비결. 그러니까 무슨 어떤 특별한 이렇게 뭐 철학자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거 세워주는 플래너가 있잖아. 뭐 이런 뭐 일곱 가지 무슨 습관 뭐 이런 거 하면 그거 쭉 따라가면 잘 살 수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비결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어떤 말씀에 순수하다는 거, pure. 그 안에 더러운 게 하나도 없고 틀린 게 하나도 없고 거짓이 하나도 없다. 그렇죠? 이런 사람, 이렇게 믿는 그 사람,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것이므로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지금 아굴이라고 한 사람이 아마 이방인 세상에서는 그 당시 아마 가장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었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을 다 찾아봤어요. 심지어 이제 밑에 가서 보면 짐승의 세상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을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과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 이거를 신뢰한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명철이 있는 사람이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굴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이슬람교에서 믿는 그 알라도 하나님이고 그게 이제 이슬람 사람들에겐 그게 알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겐 그게 여호와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 잘못된 게 하나가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에 가서 물어보세요. 알라에게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알라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여러분 알라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알라 하나밖에. 지금 성경 여기 지금 여기 잠언에는 지금 아굴이라고 한 사람이 이걸 알아낸 게 이게 말 그대로 신비예요. 신비. 아시겠죠?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아마 이 아굴이라는 사람 혹시 이방이었다 하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알아냈을까? 그렇죠?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 구약 성경에도 거의 나오지 않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다른 유대인들 그런 그 기록자들의 그 글에도 거의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분의 아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근데 여기 아기는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분의 이름이 뭐고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뭔지 내가 아느냐. 그렇죠? 이걸 아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거, 이것이 지혜고 이게 분별력이라고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아굴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런데 그분을 안다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이냐? 퓨어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오염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손안에 들어있는 이 성경이 이 퓨어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퓨어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기록하라고 모세에게 이렇게 하면서 신명기에 가서 보시면은 신명기 12장 가서 보시면 32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지켜 행하고 넌 거기에 더하거나 그것에서 빼지 말지니라. 지금 모세오경 첫 부분에 절대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잠언 중간쯤 여기 들어와 갖고 성경의 중간쯤 오니까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것이므로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한다. 참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뭐 원어를 안다 그러고 이러면서 뭐 킹잼 성경이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제가 보면 좀 어느 면에서 참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가 있나. 원어를 다 안다는 거야. 원어를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 그리스어 히브리어 사전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어 히브리어 사전을 누가 만들었어요? 이 세상에 거의 불신자들이 다 거기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정의를 써놓은 거예요. 그럼 뭘 배우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의 사상을 보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지를 않습니다. 지금부터 약 400년 전에 이 세상에 존재하던 가장 경건한 사람들, 그런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말, 그리스 말에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적어도 50명 정도가 수십 번의 낭독을 하고 서로 교정을 해가면서 이 말은 이거다 이렇게 해서 이게 기록해 놓은 게 이게 킹잼 성경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뭐 해도 그냥 말 그대로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다 안다고 주장하는 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퓨어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영어,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어 세상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 위해서 한 번도 교정이 되거나 개정이 되지 않은 이 영어, 이 말씀으로 히브리 말, 그리스 말, 그 다음에 조금만 몇 개 안 되는 그런 아람어로 된 이 말씀을 누구나 볼 수 있게 이렇게 표준 잣대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이렇게 믿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거예요. 그리스어 히브리어 사전에 유명하던 사람 가서 다 보세요. 다 불신자 아니면 이단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해놓은 그런 정의를 가지고 성경을 풀려고 하면 그럼 그 사람 자체,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 자체가 까딱 잘못하면 이단들의 교리를 옹호하거나 이단들의 사상을 전달하는 그런 일을 중간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시편 12편에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또 words of the Lord are pure, pure words,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관에서 정자에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이 악한 세대로부터 아니면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이다. 마태복음 25장 가서 보 24장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그렇죠?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않는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요한계시록 맨 끝에 22장 18절 여기 가서 보시면 전체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말씀에 더하거나 말씀에 빼면은 어떠한 하나님의 저주가 있겠다 하는 거를 하나님의 맨 마지막에, 그것도 맨 마지막에 거기다 기록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이 순수하지 않으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확히 안다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이해하면서 그분을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러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가 바라는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굴이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들을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야기하면서 인간 세상에서 발생하는 일, 짐승의 세계에서 발생하는 그런 일은 저 뒤로 미루고 맨 앞에 2절부터 그 다음에 6절 여기에다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거기에 이제 기록해 놨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참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걸 지금 아구리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다. 이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장 이제 7절부터 그 다음에 33절에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그 아구리란 사람이 이 사람도 뭐 몇십 년이고 이제 살았겠죠. 이게 살면서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짐승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정리를 해서 몇 가지 이제 교훈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주는 내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30장 7절에서 9절.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두 가지를 하나님께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 내게 주시기를 거절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살아 생전에 두 가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제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옮겨주십시오. 이 두려우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또 순수한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신실하지 못하게, 진실하지 못하게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 앞에서 헛된 것,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헛된 일이나 거짓말을 내게서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9절에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며. 누가 그랬어요? 주가 누구냐? 파라오에게 가서 모세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광야로 나가게 그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께 희생 예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딱 하는 얘기가 뭐야? 주가 도대체 누구냐 그러잖아요. 주가 도대체 누구기에 내가 너희를 광야로 보내야 되겠느냐. 파라오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이 있고 뭔가 하여튼 세상에 칭찬거리 명성이 있고 그러면 거의 대다수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부자가 돼갖고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주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인생 끝장이 나는 거니까, 그걸 이제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너무 부자가 되게도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는데, 또 내가 너무 가난하게 돼갖고 도둑질을 하잖아요. 도둑질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헛되이 취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십계명 가서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가서 보시면은 7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도둑질 하다가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관 앞에 가든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유대인들의 풍습에 따라 맹세하게 합니다. 나는 도둑질 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거 등등을 맹세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맹세할 때 꼭 어떻게 하냐?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한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해야 되잖아요. 도둑질을 하고는 나는 정말 여호와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도둑질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주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거잖아요. 거짓말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너무 가난한 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거다. 너무 나를 부자로도 만들지 마시고 너무 나를 가난하게도 만들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그냥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늘 때에 따라 먹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 5장이나 이런 데 이제 가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그런 그 꿈을 가지고 그냥 무조건 부자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뭐 이재용 씨 같이 이렇게 엄청난 그런 부자, 뭐 빌게이처럼 이렇게 부자가 돼 그러면 엄청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다.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주님을 찾는 사람은 거의 넌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라. 이게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가장 좋은 방책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비천한 데 거하는 것도 알고 풍부한 데 거하는 것도 알아. 어디서나 모든 일 가운데서 배부르게 지내는 것과 배고프게 지내는 것, 풍부하게 지내는 것과 궁핍하게 지내는 것을 다 배웠느니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뭐라 그럴까, 행복한,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아구리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1절에서 이제 9절에.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33절은 주변을 살펴본 거예요. 자기 주변. 인간 사회, 짐승의 이와 같은 그 사회, 주변을 살펴보고 나서 자기가 깨닫게 된 거를 몇 가지 이제 기록을 이제 해놓은 겁니다. 몇 가지. 자, 30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종을 그의 주인에게 고소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죄 있는 자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이 경우는 많은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그 사회에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넘어와서 그래서 여기 살면서 종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그 이방인으로서 종이 된 그 사람을 그 원래 주인 그 이방인에 넘겨준 말 그대로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 이야기 아시죠? 빌레몬서 기록한 그 대상이 된 오네시모. 로마 시대에 거의 인구의 뭐 3분의 1 정도가 다 종이었는데 노예였는데 도망을 갔다가 그렇죠 다시 잡히면은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고대 사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 그 종을 그의 주인에게 이제 고소하거나 이렇게 될 때 거기 다음에 나오는 그는 둘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종이에요. 고소당한 그 종. 그 종이 저주하면은 그럼 하늘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원수를 갚아주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거기는 그가 주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주인. 그러니까 그 종을 중상모략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종의 주인이 이 사실을 제대로 판단해서 알게 되면 그럼 오히려 중상모략한 그 사람을 저주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길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서 14절에는 네 종류의 세대. 세대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에서 generation. generation. 자, 이거는 세대 아니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집단 이런 거 이야기할 때 generation으로 표현이 되는데 첫 번째,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며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그런 세대가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이런 것을 아주 극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세대입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고 축복하지 않는 그런 세대. 자기가 보기에는 순결해도 여전히 자기의 더러움에서 씻기지 않은 세대. 이걸 우리가 보통 내로남불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로남불 아시죠? 무슨 민주당인가 뭔가 하는 데가 내로남불 집단이잖아요. 여기 지금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고 또 동시에 그런 내로남불 말고도 우리가 사는 사회도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사회 중에 가장 내로남불을 많이 하는 그런 세대다. 그렇게 이해해도 아마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세대가 있는데 오, 그들의 눈은 어찌 그리 높은가. 그들의 눈꺼풀은 높이 들렸다. 교만한 세대가 있다는 거죠. 보통 교만한 게 아니에요.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요새 경찰관들이 집단 항의하고 뭐 한다고 하는 거 있잖아. 이게 이 항명하고 하는 거. 지금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어디 경찰관들이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해요. 복종해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그냥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시대에 반역하는 이런 세대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14절 앞니는 검 같고 어금니는 칼 같아서 가난한 자들 삼켜 땅에서 없애며 궁핍한 자들 삼켜 사람들 가운데서 없애는 그런 세대가 있다. 이게 지금 빈익빈 부익부 이렇게 이제 되면서 야고보서 이제 끝에 가서 보시면 마지막 시대는 많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계속 착취해갖고, 그래서 사회적 이와 같은 그 진화론. 진화론은 뭐 적자 생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적자 생존. 이렇게 사람들을 뜯어먹는 이런 그 세대가 생겨난다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데, 지금 아구리 세상을 돌아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다. 악한 자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피해야 된다고 이렇게 네 종류의 이런 그 인간들에 대해서 이제 아구리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자, 30장 15에서 17절은 탐욕스러운 그 사람의 모습을 여러 가지 그런 형태로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거기 가서 보니까 이제 15절에는 말거머리가 이제 나와요. 말거머리. 근데 여기 15절에 나오는 뭐 말거머리든 뭐든 이 특징이 뭐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계속 달라는 거예요. 달라고 달라고 보채는 이 말거머리가, 말거머리 자체도 피를 빨아먹는 거잖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블라드 서커거든요. 블라드를 그냥 서킹하는 거예요. 이렇게 흡입해서 먹는 건데 거기에 두 딸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만족함을 모르는 그 두 딸이.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 세 가지가 있으며, 그렇죠? 참으로 네 가지가 충분하다 하고 말하지 않은데, 이 히브리어 표현에 세 가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네 가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앞에 세 가지는 확실하고 그 뒤에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온다, 이런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말거머리 같이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과거에 우리 한 돌아가신 그 아버님이 아주 그냥 교인들 피를 빨아먹는 이런 그 자들이 교회에 목사로 앉아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말거머리가 많아요, 교회 안에도. 이 교인들 피를 빨아먹는. 근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데 거기 또 두 딸까지 붙어갖고 빨아먹는 거예요. 그냥 달라고만 하고. 자,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고 충분하지 않다 그러고 하는 거, 그 네 가지. 하나는 무덤. 무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은 자들을 받아들이는 걸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나 계속 받아들인다, 이 무덤이. 만족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그 다음에 수태하지 못하는 태. 특별히 유대인들 사회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아주 큰 수치로 여겨졌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수태해야 되겠다는 거. 여기에는 만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땅 이런 데는 기후가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물이 내리면 이 비가 내리는 족족 다 어떻게 되면 땅이 다 흡수를 해버리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있는 것처럼 물로 채우지 못하는 땅은 그런 걸 이야기해. 암만 비가 내려도 땅이 다 그냥 흡수해버리고는 또 뭐라, 더 내려라 더 내려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건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냐는 불. 불에 뭘 가져다가 특히 건조한 데 갖다 태우면 불이 계속해서 탄다고, 그렇게 하면서 만족하지 않고 탄다는 거죠. 이런 것들 이제 이야기하면서 탐욕스러운 그런 그 인간을 피해야 된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17절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그 위에 있는 거 똑같은 거 이야기하는 11절에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며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느냐 하는 세대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눈은, 그런 자식은 골짜기에 까마귀들이 그 눈을 쪼아내고 독수리 새끼들이 그 눈을 먹는다. 이게 얼마나 뭐라 그럴까, 이 비비드 아주 생생한 그런 표현이잖아요. 독수리가 와서 그 눈을 빼먹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두려워한다고 해서 부모를 무시한다는 거는 그것처럼 이율배반적인 그런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평안한 그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거는 부모를 잘 모셔야 된다. 어머니 아버지를 존중히 여겨야 된다. 이걸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아굴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게 너무나도 놀라운 것 세 가지가 있으며, 참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건 네 가지가 있는데, 공중에 있는 독수리의 길과 바위 위에 있는 뱀의 길과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배의 길과 처녀와 함께한 남자의 길이다. 또 하나 20절, 가늠하는 여자의 길도 그러하다. 그녀가 먹고 자기 입을 씻고는 말하기를 내가 사악한 짓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한다.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거, 기이한 건 네 가지가 있는데 각각이 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아무런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아가는데 무슨 자취가 남아요? 뱀이 꾸불꾸불대면서 바위를 이렇게 타고 가면서 그리고 결국 먹이를 찾는데 아무것도 안 남기잖아요. 그죠? 배가 바람 때문에 밀려가는데 저쪽에 가 있지만 어떻게 갔는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자, 여자를 이렇게 유혹을 해갖고 이렇게 해서 여자를 파멸로 이끄는 그런 사람의 길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으로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간음하는 그런 그 여자는 마찬가지로 그런 악한 길을 걷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것들 잘 이야기, 이런 걸 피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아굴이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21절에서 23절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제하고 사귀지 말아야 될 네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러면 세상이 평안하지 않게 됩니다. 자, 먼저 21절에 가서 보니까 세 가지로 인해 땅이 평안을 잃고 네 가지로 인해 땅이 견딜 수가 없나니 곧 종이 통치하는 것. 문재인이 같은 이런 자가 이게 통치하면 이건 땅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김정은이 같은 자가 이거 통치하고 이러면 땅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옛날에 하극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극상. 그래서 이번에 무슨 경찰들 뭐 서장들이 뭐 들고 이게 다 하극상이거든요. 종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와 같은 권위에 순종하는 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 있는 거예요. 땅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통치하려면 똑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거 법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말 그대로 쿠데타 같은 행동이 일어나지 않게. 이게 일어나면 그럼 아주 땅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어리석은 자가 음식으로,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음식으로 배부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 다 무시하고. 그걸 우리가 옛날에 졸부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졸부.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지혜롭게 쓸 줄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돈을 갖게 돼서 배가 부르게 되면 땅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얄미운 여자가 시집을 가서, 그래서 이 사랑에 굶주린 그런 여인이 자신의 깊은 욕구를 결혼으로 이제 풀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남편과 정상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이런 일이 세상에 자꾸 발생을 하면 그러면 땅이 견딜 수가 없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행한 그런 악한 일들, 하나님께서 그거를 레위기 신명기 이런 데 가서, 모세 오경에 가서 보면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 그랬어요. 어찌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일들을 하는지 땅이 견디지 못하고 그들을 토해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본받아서 행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자기 여종이 자기 여주인의 상속자가, 아들 딸들이 많은데 그냥 아첨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여주인에게서 상속을 받아갖고 이 사람이 아들 딸들 대신해서 다스려봐요. 이게 나라가 되겠어요? 집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탄핵을 해갖고 나라를 그냥 뒤집어 놓고 그러고서는 이런 통치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땅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다행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간바에 이런 차이로 이번에 선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나마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게 된 거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 지키지 못했으면 저와 여러분 견딜 수가 없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일, 이걸 지금 아굴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장 24절에서 28절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짐승들도 지혜로운 그런 짐승들이 있다. 하나는 강하지 않은 백성이지만 미리 여름에 겨울에 먹을 걸 준비해 놓는 개미가 있고, 그렇죠? 약한 국민이지만 자기 집을 바위 속에 지어 놓으면 어떻게 누가 들어와서 뭐 표범이 들어와요? 뭐가 들어와? 들어올 수가, 바위 틈에 이렇게 쑥 집어 넣으면 이런 토끼가 있고, 그다음에 왕이 없어도 모두가 떼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 자기 손으로 지탱하며 왕궁에 거하는 어미, 거미. 거미가 별거 없는 것 같아도 왕하고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그런 훌륭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다. 29절부터 거기에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왕처럼 멋있는 게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자,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레이하운드. 여러분, 그레이하운드 그 개 이렇게 보시죠? 이 강아지들 이 펫 가운데도 가장 비싼 펫이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예요.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요만한 거 한번 보세요. 몸이 얼마나 그냥 예쁜가. 엄청나게 예뻐요. 근데 이게 이렇게 크면은 큰 그레이하운드가 되거든요. 이 귀 걸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큰 거, 이거. 그레이하운드. 예, 엄청나게 멋있는 그런 개입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순염소. 예, 이렇게. 예, 염소들 가운데 맨 앞장서서 왕노릇 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런 통치자와 지도자가 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 하고, 32절, 33절은, 예, 쓸데없는 일. 예,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괜히 쓸데없는 일에 개입해갖고, 예, 그래갖고서는, 예, 문제에 끼어들었다가 변을 당하는 그런 일 하지 마라. 33절에 참으로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나오고, 여러분, 과거엔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냥 우유 넣고 그냥 저으면은, 그러면 버터가 되는 거야, 치즈가 되는 거고, 지금도 우유 집어넣고 그러고 한참 저으면은, 예, 그러면, 예, 치즈가 되고, 그게 더 엉기면은 그러면 나중에 거기서 버터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나오고, 유대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코를 비틀면 어떻게 생겼어요? 코피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저 사람이 진노하도록 계속해서 화를 부추게 일으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거 피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예, 그래야 좋은, 예, 좋은 그런 평안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이제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굴이라고 한 사람은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들 생각에는 이방인들 가운데 아주 현명한 그런 지혜자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자기 인생을 통해서 이제 살펴봤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30장에 앞부분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채워놨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까지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런 얘기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런 것까지 계시해 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 이걸 저와 여러분 꼭 기억을 하고,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할 때 제일 큰 게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 하나님 누구신가를 아는 거. 그거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도 순수한 pure words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다. 이걸 알아야, 그래야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고, 인생에서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악한 자들 제거해내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러면서 행복하고 바람직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이 아굴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우리 여기 주영이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디 공부도 하라고 하고 아버지 어머니 다 떠나갖고 이렇게 살 때 그냥 좋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항상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이, 예, 저도 뭐 한 22살 뭐 이렇게 돼서 캐나다 이런데 아무 사람 아무도 없는데, 뭐 엄마 아버지가 있어 아무도 없어, 나 혼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데 가서 이렇게 살잖아요.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예, 거기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헌금할 거 헌금하고, 그렇죠? 뭐 학생이 받아갖고 그거 다 쓰기도 바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드릴 걸 내가 드려야 되겠다. 또 모아서 아버지 어머니께 내가 좀 드려야 될 걸 드려야 되겠다 이러고 살았어요. 이러고 몇십 년을 살았는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그런 길이 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퍼펙트한 그런 삶을 살아도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벗어날 때도 있고 악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항상 그 기준은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 이거에 초점을 두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히 젊은이들이 잘 기억으로 하고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너무 가난하거나 너무 부하면 거기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 여기 척 스윈들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달라스 신학교 아마 총장을 지내고 그런 분인데, 이분의 그 예화가 이제 있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 신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죽음도 신비의 이제 하나인데,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죽었다 다시 깨어났다 하는 그 자체가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죽었는데 어떻게 깨어나요? 아직 살아 있으니까 다시 깨어난 거지.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음이 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인생의 신비거든요. 수수께끼고, 그렇죠? 심지어 바다에 파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요 근래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 7시, 7시 반 넘어서 조금 오픈 스페이스에 있으면 가서 한번 구름을 한번 보세요. 노을도 이렇게 한번 보고,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저런 게 형성이 될 수가 있을까 하는 놀라운 걸 여러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뭐 셀 수도 없는 해와 달과 별들을 한번 보시라는 거죠. 어떻게 저런 게 1년 365일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말 그대로 숫자가 무한대인데 어떻게 저게 저렇게 잘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모든 것들, 또 뿐만 아니라 현미경으로 우리의 세포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야,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 보통의 조직체가 아니잖아,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우리가 보면은 정말 시간과 공간, 이런 모든 거에는 하나님의 이제 신비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에 엄청난 규모의 신비가 들어있고 우주 공간에도 그런 신비가 이제 들어있잖아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인간이 유한하다는 거. 그렇죠. 아무리 알아봐야 말 그대로 먼지 같다는 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비하면.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기초를 마련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아구리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도 이제 한번 이야기했는데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게 다 저렇게 원자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원자가 있으면 저 안에 가운데 핵이라는 게 들어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양자가 뭐 이런 얘기 여러분 다 옛날에 배웠잖아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원자가 이만하잖아요. 그 안에 핵이 있고 이 나머지 부분이 99.999999999%가 비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99.999999%가 비어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모으면 어떻게 되냐? 인류가 지금 70억이잖아요. 70억. 이 70억의 사람들을 빈 거 빼고 저 핵하고 요거 있는 것만 모아놓으면 그림 한번 보시죠. 그 다음 그림. 어떻게 되느냐? 예. 설탕 1.3cm, 1.3cm, 1.4cm 설탕, 각설탕 아시죠 여러분? 그 각설탕 하나만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다. 인간 70억을 비어있는 거 다 빼고, 알겠죠? 그 핵만 딱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여기 있는 그거 하나만. 나머지는 다 빈 공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심자매님이 누가 지금 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다 비어있는 거예요, 이게. 비어있는 거, 우리 몸에 진짜 있는 거는 털 하나도 안 돼요. 이게 인간을 70억을 다 모아놓으면 저 각설탕 하나만큼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베드로 후서 한번 가서 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가서 보면 3장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10절에 그날의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해체가 된다고요. 그렇죠? 그럼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에 이게 녹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요만하게 되는 거예요. 요만하게. 이걸 잘못 이해하니까 이 뭐 우주 뭐 한다는 사람들이 뭐 200억 년 전에 하나님이 뭐 빅뱅을 하고 막 늘어났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하는 그 순간에 저런 무지무지하게 댄스 밀도가 높은 그런 것들이 해서 튀어나오면서 하나님이 하늘과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게 어느 게 순식간에 0.00001초 사이에 된 거를 이 사람들은 200억 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인간이 그렇게뿐 이해가 안 되니까 왜 그래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거 어디서 왔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디서 왔냐 그러면 대답 못 합니다. 어디서 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해서 무의수유로 저걸 만들어 놔야 거기서 튀겨나와서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이 생성이 되잖아요. 이런 게 하나님을 아는 거다. 이런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 똑똑한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봐야 진짜 먼지 하나만도 그것만큼도 안 돼요. 이 존재가. 이런 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홈페이지 가서 그 구글 거기 가셔서 각설탕하고 치면은 저 기사가 나오니까 미국 기사도 거기 다 제가 다 연결해 놨으니까 가서 한번 보세요. 각설탕하고 치면 저 기사가 이제 나올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